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터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자살 폭파범들이 한 달 전쯤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터키로 입국하면서 자살 조끼와 폭탄을 반입했다며 이번 테러는 ISIL 지도부가 개입한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 자살 폭파범들이 각각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폭파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파티 지역을 찾아 이들 3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들은 두터운 자켓을 입고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부상자 한 명이 사망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 이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신 미사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제조한 초음속 순항 브라모스 미사일로 사거리 290km에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군 선박이 오늘 오전 훈련 도중 실수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떨어져 선장이 숨지고 나머지 선원 3명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점검 도중 실수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진 초음속 숭펑 3호 미사일은 발사 뒤 2분 만에 펭후섬으로 날아갔지만 중국과의 타이완 해협 중간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해군의 미사일 오발 사고는 중국이 오늘 공산당 설립 95주년을 맞은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 남녀에 대한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100% 모든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성전환 남녀 군인들의 경우 즉각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에는 현재 2,500명의 성전환자들이 복무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하원은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계획은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요구하며 의사당에서 26시간 연좌 농성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번 법안에 급진주의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구입을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도 극단주의 단체들의 회원 영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라이언 의장이 추진하는 법안은 미국 총기협회가 지원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은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버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호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예부터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 청렴하고 근검 절약하며 성품이 올곧은 사람은 청백리라고 부르면서 칭송하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에게 청렴이나 올곧은 성품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상까지 내리고 대대로 칭송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청렴함을 유지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뇌물을 거부하고 폐지를 주어서 생활비에 보태온 청렴한 경찰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넉넉치 않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뇌물이나 마약 밀매 등의 유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폐지를 주울지언정 경찰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 경찰관은 자신의 신념을 40년간 지킨 대가로 국가로부터 큰 포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군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런 청백리들의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7월 2일 토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6도, 신의주 20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에서 25, 함흥 20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7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리타 쿨리지의 노래입니다. We are all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Once a story's told, it can't help but grow old. Roses do, lovers too, so cast your seasons to the wind. And hold me dear, oh, hold me dear. Close the window. 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 9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대규모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캐나다가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에 파병합니다. 러시아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 5월 실시된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오늘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첫 소식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1921년 7월 1일 출범한 중국 공산당이 오늘 창당 95주년을 맞았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 공산당 설립을 묘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국제현안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오늘 기념사를 1시간 넘게 진행하면서 중국이 맞닥뜨린 국내외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 시주석의 강경 발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기념사에서 우리가 핵심 이익을 상대로 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 주석이 거래 불가 의사를 밝힌 핵심 이익이란 남중국해와 다오이다오, 일본 이름으로 센카쿠 열도 등을 비롯한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해서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과 타이완 등 일각에서 독립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자치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관영인민일보가 해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타이완의 독립 분리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독립 성향인 차잉원 타이완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네. 자,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독립을 요구하는 이 자치 지역에 유사시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도 밝혔다고요.
네. 시 주석은 영유권 분쟁 대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또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영토 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실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남중국해 부근 해역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실시하게 될 합동해상훈련 협상이 진척했다고 설명했고요. 러시아 군사당국 관계자도 오는 9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참여하는 중국과의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러시아는 최소 4척의 함정을 이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이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번 중국 국빈 방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 공조를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긴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사에서 밝힌 이 강경 발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이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외국에서도 축하 인사를 많이 보냈다고요?
네. 피에트로 글라소 이탈리아 상원의장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난 성취를 실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축전을 보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당, 어떤 조직입니까?
예,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 정당입니다. 당원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75만 명에 달하고요. 신규 입당자 수도 매년 증가세여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인민일보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공산당원 수가 96만 5천 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캐나다가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워서 라트비아에 1,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르지스 아잔 캐나다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파병 규모는 향후 실무 진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군의 이 같은 라트비아 파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방위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획인데요.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에 극력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예. 자,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인 라트비아는 소련 당시 군사 방위 전략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라트비아를 영향권에서 놓게 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서방 군대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게 된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도 이에 대한 그 대응 조치를 할 전망이라고요?
네. 러시아 관영 매체는 라트비아를 러시아의 문간 혹은 안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토 병력이 이처럼 러시아의 문간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러시아로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 나토가 최근 동유럽 방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상황입니까?
나토는 미군과 캐나다군을 라트비아에 또 영국군을 에스토니아에 독일군을 리투아니아에 각각 배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두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인데요. 캐나다는 이미 나토 사령부 산하 병력의 훈련 임무를 위해서 역시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 22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스트리아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맡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서 실권을 발휘하는 정부 수반인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정해서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됐는데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실권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면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스트리아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맡고 또 그중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나라 살림을 맡기는 의원내각제 국가임에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직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애정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내각제 국가들과 달리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와 내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실려 있는 자리입니다.
예. 자, 이번에 이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무효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죠?
5월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녹색당 대표 출신인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 진영이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거친 두 후보의 표차는 불과 3만 1천여 표였는데요. 전체 유효 투표 수의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1개월여 동안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온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자,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유당의 호퍼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무난히 앞서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부재자 투표, 다시 말해서 현재 거주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한 분량이 합쳐진 뒤에 최종 결과가 미세한 차이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 측이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장이 도착하기 전에 부재자 표가 미리 분류되는 등 117개 선거구 대부분에서 변칙적인 행위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대선 진행 관련자 90명의 증언을 청취한 뒤에 자유당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거 무효 판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표를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개표가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예, 당시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극적인 승부였었죠?
네, 당시 선거에서 아주 적은 표차로 낙선한 자유당의 호퍼 후보는 극우 반이민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올해 45살로 비교적 젊은 데다가 또 이민 정책 등과 관련해서 선명한 노선을 제시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빠른 속도로 확보했는데요. 과거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지도자를 국가원수로 뽑을 뻔했던 선거였습니다. 호퍼 후보가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벨렌 후보와의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국방부가 성 전환자의 복무 금지 조항을 폐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 하원이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구매를 막기 위한 법안을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는 소식. 또 최근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 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ending the ban on transgender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Effective immediately.
카터 장관은 미군의 성 전환자 복무 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성 전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복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 전환자들이 군에서 나와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카터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배경이 궁금하군요.
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더 퍼졌는데요. 카터 장관은 미군이 100% 모든 미국인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defend this country. And we don't want barriers unrelated to a person's qualification.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라면서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을 단지 성 전환자란 이유로 뽑지 못하거나 군에서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성 전환자의 복무 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성 전환자들이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신병 입대는 앞으로 1년 안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8개월 이상 일관된 성 정체성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이상 나는 남자의 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라든가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실 그런데 이 미군으로 이미 복무하고 있는 성 전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 전환자란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 복무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는 이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현재 13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들 가운데 성전환자가 2,5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를 보면 국방부가 점점 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허용했었는데 이제는 성전환자까지 받아들이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성, 동성애자, 이제는 또 성전환자까지 점점 미군이 개방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 지난해 또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전투병과를,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모든 전투병과를 또 여성들에게도 또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현재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인데요. 이 1994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미군은 돈에스크 돈텔이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성 정체성을 이유로 군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막기 위한 규정이었는데요. 동시에 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사람의 군 복무를 막는 그런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규정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지난 2011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막는 규정은 이미 5년 전에 폐지가 됐는데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막는 규정은 남아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군은 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군인들의 의료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영국과 이스라엘, 호주 등 최소한 18개 나라가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발표에 앞서서 이들 나라의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성전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한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권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터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인 사안을 군의 임전태세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49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네, 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의 전화회담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라이언 의장은 다음 주에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이 테러 요주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막는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급진화와 이 테러 단원 모집을 막기 위한 일괄 법안의 일부로서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상원의 이어서 하원도 총기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 연방 상원이 이 총기 규제 법안 4건을 절차 투표에 붙였는데 모두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회의장 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또 수요일 27일에는 전국적으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원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제 라이언 의장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라이언 의장의 조처를 환영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라이언 의장이 표결에 붙이려는 법안은 전미 총기 협회 NRA가 지지하는 법안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전미 총기 협회라고 하면 총기 소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데 영향력이 굉장히 큰 단체죠.
네.
앞서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 법안이 전미총기협회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이 하원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존 코닌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른 일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알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총기 판매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이 판사가 검토할 수 있게 72시간, 72시간 유보 기간을 두자는 건데요. 검찰은 이 기간 내에 총기 구매 희망자가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전미총기협회 NRA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2시간 사흘 내에 검찰이 테러 가능성을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구매 희망자가 총을 살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은 이 법안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면서 위험인물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말하는데요. 라이언 의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러범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지만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내용의 법안을 원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총기 테러를 막으려면 좀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원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코닌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 연방수사국의 이 테러 요주임을 명단에 올랐던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그런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주자는 건데요. 이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지만 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미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내년 초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국내를 포함해서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15개 나라의 응답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세계 정세를 잘 다루는 그런 지도자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6개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됐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직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호감도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보다 높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 부시 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부 유럽에서 그런 경향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호감도도 좋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시행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최소한 50%에 달했는데요. 유일하게 호감도가 50%에 미치지 못한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호감도가 3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이탈리아와 폴란드, 일본이 있었는데요. 이들 나라의 경우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 미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국제사회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또 변했다고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무력을 앞세우거나 냉혹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이 외교적인 방법 또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화된 방식을 선호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인기가 오르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요?
네,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미국은 앞선 이 행정부 시절부터 중동 지역과 이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의 응답자들은 미국이 부패한 정권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서 미국의 전 행정부들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또 이슬람 극단주의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런 면이 중동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낮지만 특히 유럽 지역 국가들에서 클린턴 후보를 좋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국가에서 이 호감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 미국의 대응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던가요?
네, 15개 나라의 응답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미군 주도의 작전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을 우선시하는 현 행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경제력 분야에서 미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미국의 국제적 권위에 대한 평가보다 이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16개 나라 가운데 7개 나라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반면에 급성장하던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인의 경우 54%가 자국인 미국이 세계 경제 최강국이라고 답했고요. 34%는 중국이라고 답했는데요. 2년 전 조사 때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응답자의 40%가 미국을, 또 41%가 중국을 경제 최강국으로 꼽았는데요.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인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 블룸의 노래입니다. Come Here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례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일대일로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국제금융기구인데요. 드디어 첫 번째 총회를 가짐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연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대일로, 21세기형 실크로드.
일대일로라는 말은 지난 2013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소개한 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해 가을 중앙아시아 4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육로를 기반으로 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이 둘을 합쳐 일대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크로드, 한국말로는 비단길이죠. 고대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던 무역 노선인데요. 중국 중원지방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고원을 지나 지중해에 이르는 길이가 장장 6,400km에 달하는 길이라고 하죠. 이 비단길을 통해 동방과 서방 사이의 무역은 물론이고 경제, 정치,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고대 중국과 세계를 이어준 실크로드처럼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21세기형 실크로드, 일대일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영어로는 One Belt, One Road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한문 표현 그대로 일대일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다섯 개의 길.
일대일로 구상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에는 총 다섯 개의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대에 해당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에는 세 개의 노선을 만들고요. 일로에 해당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는 두 개의 노선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로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첫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이고요. 두 번째 노선은 역시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연결됩니다.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경우 첫 번째 노선은 중국 연해 항구에서 시작해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노선은 역시 중국 연해 항구에서 시작해 남해를 지나 남태평양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입니다.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육로와 해로로 관통하는 거대한 교역로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전 세계 인구 60%를 묶는 일대일로.
일대일로 지역은 전 세계 약 65개국을 아우르고 세계 인구의 60% 이상,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의 40%를 차지하는데요. 동쪽에는 아시아 신흥 경제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서쪽에는 발전한 유럽 경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광활한 내륙 국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일대일로 제안 3년 만에 70여 개국이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 계획은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대일로의 자금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로 각국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다국적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AIIB, 한국어로는 흔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입한 나라는 모두 57개국이고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초기 자본금 총 500억 달러로 시작해 참가국의 투자를 받아 1000억 달러까지 운영 자본금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한국 순이고요. 지난 6월 25일과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연차 총회를 가졌습니다.
1대1로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중국은 2049년까지 1대1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연결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 자유무역 체계와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라져 있습니다.
Can only be good for the world economy. And the only surprise to me in this debate is why others don't think it's a good idea.
미국 골드만삭스사의 짐 오넬리 분석관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일대일로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썩 좋은 구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대일로를 중국이 세계 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는 일대일로 구상이 결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 이른바 중화주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The fear that the development community still has about this is it's China. The process is very opaque. It's not clear.
미 전략 국제 연구소의 에미 스튜다트 연구원인데요. 스튜다트 연구원은 개발 도상국들 사이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떤 계획과 시도,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어느 나라가 주도하는지 추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마찰을 빚으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두 나라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at someone out. Rat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본문에서 제이슨의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제이슨에게 왜 아들이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아,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거든.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잃어바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at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Today's expression is rat, R-A-T, rat someone out, O-U-T, out, rat someone out.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또는 rat out someone은 누구를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 또는 밀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배신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is telling me that his son is crying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고자질하거나 일러바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at someone ou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rat me out to mom, okay?
는 엄마한테 일러바치지 마, 알았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promise not to rat you ou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rat someone out
이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Let's review.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린다 루이스가 부른 This Time I Will Be Sweeter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3년 7월 1일 오늘,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게티즈버그 전투가 발발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노예제 철폐 등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부연합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북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부의 펜실베니아주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남부군이 전쟁에서 우세하긴 했지만 북부군이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남부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부군 또한 병력을 파견해 게티즈버그에서 남부와 북부군 사이에 대혈전이 발발합니다. 이어 4일간의 전쟁 끝에 북부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의 승리로 북부군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오늘날까지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오늘,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홍콩이 155년 만에 마침내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At last the moment has arrived. After 156 years of British rule, China takes over the vibrant and
1842년 아편 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는 내용의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1860년 양국은 홍콩을 1997년까지 99년 동안 영국에 조차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후 1982년부터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지위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 2년 동안의 협상 결과 1984년 홍콩 반환 협정에 정식 조인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1997년 오늘 홍콩은 마침내 중국에 반환됩니다. 이날 홍콩에서 열린 주권 반환식에서 찰스 영국 왕세자는 고별사를 낭독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China will tonight take responsibility for a place and a people which matter.
이어 장점인 중국 국가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전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돼 일국가 이체제가 이뤄지게 됩니다.